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에서 코로나 방역 반대 시위를 취재하던 영국 BBC 방송 기자가 현지 공안에 붙잡혀 구타를 당했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27일 성명을 통해 BBC는 상하이 시위를 취재하던 중 체포돼 수갑을 찬 우리 언론인 에드 로렌스에 대한 처우를 극도로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석방되기 전 몇 시간 동안 구금되어 있었다면서 체포되는 동안 그는 경찰에 의해 구타를 당하고 발로 차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일은 그가 공인된 언론인으로서 일하는 동안에 일어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최근 상하이와 베이징 등 주요 도시에서 정부의 엄격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한편 자우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BBC의 성명에 대해 우리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BBC의 성명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하이 당국에 따르면 문제의 언론인은 당시 언론인 신분을 밝히지 않았고 외신 기자증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지도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에서는 지난 26일 기준 하루 39,791건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보고되는 등 감염자 수가 매일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국방비를 5년 안에 두 배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은 28일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5년 안에 국방비를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방위비 지출을 실질적으로 늘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울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말을 인용해 책임 있는 국가로서 지출 개혁에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하지만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 마련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2022년도 일본 방위비는 국내 총생산 GDP의 약 0.9% 수준입니다. 기존 방위비 기준으로 2027년도 GDP의 2%를 달성하려면 5년 안에 2배 이상 증액해야 합니다. 앞서 지난 22일 일본 전문가들은 방위력 강화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적 미사일이 발사된 기지에 대한 반격 능력을 갖추기 위해 5년 안에 충분한 반격용 미사일이 일본에 배치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내년도 방위비를 6조엔, 미화로 약 353억 달러로 증액하고 이후 매년 약 70억 달러씩 올려 2027 회계연도에는 10조엔, 미화로 706억 달러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현지 매체들은 최근 보도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의 새로운 미사일 공격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영상연설에서 우리는 테러리스트들이 새로운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이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들이 미사일을 갖고 있는 한 불행히도 그들은 진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이에 준비를 하고 있다며 우리의 파트너들과 함께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 준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러시아가 지난 23일 수도 크이우를 비롯해 주요 도시 기관시설에 대규모 미사일 공습을 가한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 역시 힘든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가 임명한 우크라이나 에네르호다르시 행정당국은 이날 언론이 러시아가 에네르호다르에서 철수하고 자포리자 원전을 떠날 계획이라고 주장하는 가짜뉴스를 적극적으로 퍼뜨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네르호다르시는 유럽 최대 원자력 발전소인 자포리자 원전이 위치한 우크라이나 남동부의 도시입니다. 우크라이나 국영 원자력 회사 에네르고아톰의 페트로 코닌 대표는 이날 우크라이나 국영 방송에서 러시아가 자포리자 원전에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소형 저가 정밀 폭탄 공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폭탄은 충분한 수량 확보가 가능한 로켓이 장착돼 러시아군 후방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방산업체인 보잉사가 우크라이나 등 미국의 동유럽 동맹국들을 위한 새 군수품 생산 계획의 하나로 지상발사 소구경 폭탄 GLSDB를 제안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GLSDB는 위성위치체계에 의해 유도되고 전자적 방해를 일부 극복할 수 있으며 모든 기상 조건에서 사용이 가능한 무기체계입니다. 이 폭탄은 개당 가격이 4만 달러 정도로 비교적 풍부하고 저렴한 M26 로켓 추진체를 비롯해 주요 부품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23일 우크라이나에 포탄과 정밀무기 등 4억 달러 규모의 원조를 추가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월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박승혁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계속해서 개발하는 이유는 핵 투발 역량을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미 공군이 B-2 전략 폭격기 8대의 무력 시위 영상을 공개한 것에 대해 미국 군사 전문가는 김정은을 향한 강력 경고라고 진단했습니다. 올해 미국의 독자 제재는 총 30건으로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5년 전 최대 압박 시기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에서도 월드컵을 개최할 수 있다는 국제축구연맹 회장의 발언에 대해 국제인권단체들은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침해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서 새벽까지 비, 오후부터 한북 동해안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1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1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3미터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도 1.5에서 3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개발은 핵 투발 역량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미국 의회 조사국이 밝혔습니다. 현재 의회 내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본토 미사일 방어를 강화하는 방안이 활발히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조사국 CRS가 최근 갱신한 탄도미사일 방어 보고서에는 북한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의 규모와 역량이 상세히 기술됐습니다. 북한은 한국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수백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일본 그리고 영내 미군기지에 도달할 수 있는 수십 발의 중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갖춘 두 종류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국방정보국의 평가를 인용해 북한이 ICBM과 중거리 탄도미사일, 그리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하는 것은 핵투발 역량을 강화하려는 북한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등 적성국들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방어 역량에 관한 평가도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라는 평가가 많다며 현재 괌과 한국 그리고 페르시아만에 미국의 사드포대가 배치되어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사드레이더는 매우 강력하고 현재 터키와 이스라엘, 일본에 배치되어 있다며 향후 사드포대는 해외 군사 판매용으로 생산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육군의 패트리엇 시스템에 대해선 가장 안정적인 무기체계라고 평가하며 패트리엇은 첨단 항공기와 순항미사일, 그리고 전술 탄도미사일로부터 군사기지와 비행장과 같은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이동식 방공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최근 미 의회에선 북한의 ICBM 사정권에 있는 괌과 하와이에 대한 미사일 방어 역량을 강화하고 알래스카에 차세대 유격기를 추가 배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원과 하원은 연말 의결 예정인 2023 회기연도 국방수권 법안을 통해 괌에 대한 미사일 방어망 강화를 위해 통합 방공체계 예산을 지원하고 하와이에 본토 방어 미사일 식별 레이더를 배치하는 프로그램 예산을 증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알래스카에 최소 64기의 NGI를 추가 배치하는 계획을 서두르도록 하는 조치를 국방수권 법안에 포함하는 방안도 의회 내 조율을 거치고 있습니다. 앞서 하원 군사위의 마이크 로저스 공화당 간사는 지난 3월 재개된 북한의 ICBM 시험과 관련해 VOA에 북한의 ICBM 위협을 상쇄할 미 본토 방어망 확충이 시급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하원 군사위 준비태세소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월츠 원은 최근 VOA에 북한이 쏟아낸 미사일 시험은 불안정한 북한 지도자가 미 본토와 더불어 영내 미군에 가하는 위협을 증대시킨다며 미 본토 미사일 방어망이 북한의 위협을 상쇄하도록 하고 괌을 비롯한 영내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한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유격하기 위한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의 첫 시험 발사에 최근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군이 장거리 전략폭격기 B-2 스피릿이 무역 시위를 벌이는 훈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미 군사 전문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고 해석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공군이 스텔스 폭격기 B-2A 스프릿 8대를 동원해 엘리펀트 워크로 불리는 최대 무장 동시 출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주리주 화이트맨 공군기지의 제509 폭격비행단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활주로에서 폭격기들이 대열을 형성해 동시 추격하는 훈련 등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제509 폭격비행단은 우리는 연례 훈련인 스피릿 비질런트의 대미를 장식하기 위해 비트 스피릿 엘리펀트 워크와 발진 훈련을 수행한다며 이 일상적인 훈련을 통해 우리 공군은 언제 어디서나 핵작전과 지구권 타격을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엘리펀트 워크는 여러 대 전투기가 최대 무장을 장착한 채 활주로를 주행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제509 폭격비행단은 B-52, B-1과 함께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로 꼽히는 B-2 19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두 명의 조종사가 탑승하는 B-2는 날개 길이 52.4m, 기체 길이 21m에 최대 이륙 종량은 17만 600kg, 무장 탑재량은 18톤, 최대 속도는 마하 0.95에 이릅니다. 특히 B-2A는 유도폭탄뿐 아니라 핵폭탄 같은 재래식 무기와 원자핵 무기 모두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미 군사 전문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25일 VOE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이 B-2의 훈련 모습을 공개한 것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고 분석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미국은 김 위원장이 미국과 같은 수준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 것이라며 만약 그가 전쟁을 시작하기를 원한다면 심각한 대가를 치르고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hat the U.S. is trying to do is to show him that he's just not in the same league as the United States.
베넷 연구원은 미국은 핵전쟁을 일으키려는 김정은 같은 자들을 상대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B-2는 북한이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목표물의 접근에 파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정권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So it's a serious threat to the regime in terms of its ability to get to targets and destroy them without the North Korea even knowing it's coming.
베넷 연구원은 김정은이 전쟁을 시작하기를 원한다면 B-2는 그에 대응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수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2 폭격기는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어 북한의 미사일이나 방공망이 이를 탐지하고 공격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B-2는 북한의 핵심 지도부를 포함해 거의 모든 목표를 공격하고 심각한 타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7형을 지난 18일 발사하는 등 도발 수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핵 전략 자산과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들의 훈련 모습을 연이어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엔 유사시 북한의 치명적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오하이오급 유도미사일 핵추진 잠수함 미시간함의 위치를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주일 미군은 지난 22일 F-22A 랩터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등 30여 대가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대열을 형성해 훈련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 정부가 올해 30건의 독자 대북 제재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보다는 크게 늘었지만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잇따르던 5년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 관련해 7차례에 걸쳐 독자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1월 북한 국적자와 러시아인에게 올해 첫 제재를 부과한 데 이어 3월엔 러시아인과 러시아 회사를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어 4월과 5월, 10월과 11월에 걸쳐 5번의 독자 제재를 더 단행하며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기존 제재를 수정하거나 보강한 사례도 3번에 이릅니다. 올해 7번의 제재 발표를 통해 개인 14명과 기관 16곳이 제재되면서 전체 제재 부과 건수는 총 3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재 대상 개인의 경우 북한 국적자가 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러시아인 3명과 타이완과 싱가포르 국적자가 각각 1명씩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기관은 북한과 러시아의 소재지 혹은 본사를 둔 곳이 각각 6곳이었으며 3곳은 싱가포르에서 운영됐습니다. 앞서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해 총 한 차례 9개의 기관과 개인에 대한 독자 대북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올해는 제재 부과 횟수와 대상자가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독자 제재 상당수가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 1월 제재 발표 당시 제재 대상자들이 북한의 미사일 관련 물품을 조달한 개인과 기관들로 이들에게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한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133-825가 적용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3월 제재 당시엔 북한의 무기 부품 조달 행위에 조력한 러시아인과 러시아 회사가 제재 명단에 오른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특히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당시 제재와 관련해 북한의 고조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노골적인 국제법 위반이자 지역 안정과 국제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제한하기 위해 기존 제재를 계속해서 이행하고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제재 부과 건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가속화된 과거에는 여전히 못 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이 가속화된 2017년에서 2018년 미북 첫 정상회담이 열리기 이전 시점까지 200여 건의 제재를 부과하며 대북 제재 대상을 크게 확대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18년 2월엔 하루 동안 선박 28척과 운송회사 등 50여 곳에 대한 대규모 독자 대북 제재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당시보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비롯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횟수가 더 늘고 빈도도 잦아졌지만 대북 제재만큼은 당시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각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와 달리 미국의 독자 제재를 지켜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재 대상자들의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는 것은 물론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금지되면서 사실상 국제무대에서 퇴출당하는 효과로 이어진다는 게 미국 정부의 판단입니다. 또 제재 대상자와 거래를 하는 개인과 기관들은 세컨더리 보이콧, 즉 미국의 2차 제재를 감수해야 하는 위험성도 따릅니다. 미국 정부는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와 북한과의 거래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다수의 대통령 행정명령을 근거로 개인과 기관 등의 독자 제재를 부과해왔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한반도 문제를 담당했던 전직 미 당국자들은 도발을 계속하는 북한뿐 아니라 이를 옹호하는 중국, 러시아에도 책임을 물려야 한다며 영내 미군 증원과 전략자산 전개, 영미권 5개국 정보동맹인 파이브 아이즈의 확대 조치 등을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미국 정보기관은 북한의 무기 배치와 지도부 동향 등을 밀접히 추적, 감시한다며 전략자산 전개엔 김정은 정권이 끝날 수 있다는 경고도 담겨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성공에 다시 부상하는 한국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한국의 민간 원자력 프로그램까지 중단시킬 가혹한 제재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5일 VOA 워싱턴 톡 프로그램에 출연한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와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를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디트라니 차석 대표님,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했고 미국은 의장 성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북한의 도발에 대해 안보리 회의가 10번 열렸지만 모두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의 시대는 끝났습니까?
No, I don't think so. I think there needs to be consequences.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ere passed with the concurrence.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이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와 찬성하에 채택됐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과 무기 개발에 대해 끈질기게 책임을 물려야 합니다. 북한은 올해 ICBM을 포함해 탄도미사일을 63발 발사했습니다. 당연히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아이론 특보님, 유엔을 통하지 않고 북한을 압박할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I agree with Joe that North Korea must be held accountable. But I am skeptical.
북한에 책임을 물려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유엔에서 그렇게 할 거라는 데는 회의적입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동맹이 됐습니다. 미국의 독자 제재로 북한을 추가로 압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독자 제재가 북한 무기 프로그램의 진로를 바꾸진 못할 겁니다. 중국은 여전히 중요한 행위자고 북한의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영향력도 제한적입니다. 흥미롭게도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을 최근 만나 중국의 보다 건설적인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프로그램이 통제되지 않으면 미국은 중국이 싫어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역내 미군 증원도 포함된다고 밝혔죠. 유엔을 통하지 않고 북한을 압박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디트라니 차석 대표님, 동북아에 군사태세와 관련해 미한일 합동 군사훈련이 있었고 핵추진 항공모함과 B-1B 폭격기 등 전략자산이 전개됐습니다. 미한일 정상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도 실시간 공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어떤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Well, a lot is being done. You just described a lot is being done. Putting those strategic assets in place.
방금 설명했듯이 전략 자산 전개를 비롯해 많은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물론 중국과 영내 전체에 매우 강력한 신호입니다. 중국이 반길 리 없는 상황이죠. 군사자산을 전개해 억지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기밀정보 공유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 확대도 거론된 바 있습니다. 미국이 호주 등 매우 가까운 동맹과 많은 정보를 공유하는 특별한 동맹체인데 일본과 한국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보를 공유하면서 그만큼 더 가까워지죠. 이에 대해 쿼드 안보협의체에서 한국과 일본 역내 안보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것은 북한 정권을 언제라도 제거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일까요?
That's part of the message. That's what deterrence is about. If you go beyond.
그것도 북한에 보내는 신호의 일부입니다. 그게 바로 억제력의 본질입니다. 북한이 경계를 벗어나고 레드라인을 넘어 핵이나 고성능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면 대가가 따르며 이때 무력이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대통령과 당국자들이 북한에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할 때는 정권이 끝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략자산을 전개하고 사용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런 결과를 원치 않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디트라니 차석 대표님은 중앙정보국 CIA 동아시아 국장을 지내셨습니다. CIA는 김정은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실시간 정보가 있죠.
Let me tell you, although North Korea is literally a black hole in many ways.
북한은 여러모로 블랙홀 같지만 우리는 북한에 대해 꽤 강력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기 배치, 주요 시설 현황, 지도부에 대한 강력한 정보를 갖고 있죠. 정보가 많습니다. 미국은 물론 동맹, 가까운 협력국도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더 잘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북한에 대해 아는 게 많습니다.
아이론 특보님은 북한, 러시아, 중국이 이제 전략적 파트너라고 하셨는데요. 북한에 대한 징벌적 조치를 막으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나요?
I remember in the 2000s during the Six Party Talks.
2000년대 디트라니 대사도 큰 역할을 했던 6자 회담 당시 러시아와 특히 중국은 많은 면에서 우리의 협상 파트너였습니다. 중국은 건설적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과 연대하면서 전략적 이익을 노립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영향력에 대항하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문제죠. 이때 북한을 중요한 자산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러시아와 상대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북한이 군수품을 제공한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북한으로부터 군수품을 제공받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이 처벌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지하는 것이 이익일 수 있습니다.
아이론 특보님, 북한 핵개발이 중국과 러시아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오랜 통설인데 중러의 관점이 바뀌었을까요?
I don't know if China and Russia see it that way. To the extent that they saw it that
중국과 러시아가 아직도 북한 핵 개발을 국익에 위배된다고 보는지 알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중국과 러시아가 원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선 북한 핵 역량을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한 북한이 자신들 편에 서는 것이 미국과 그 동맹 편에 서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북한의 핵 역량을 더욱 용인할까요? 알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없기 바랍니다.
디트라니 차석 대표님, 일부 전문가들은 미북 간 핵 억지력이 유지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핵전쟁을 피하는 데 공통 이익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북한과 위험 감축 협상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I think denuclearization needs to be central. It's the core issue. Complete verifiable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중심이며 핵심이어야 합니다. 군축 협상을 진행하고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끔찍한 실수가 될 것입니다. 핵 확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핵무기를 구할 것이고 핵무기와 핵물질이 테러 조직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핵화와 군축은 양분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론 특보님,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 회의가 한국을 만족시킬 정도인지 모르겠다고 말하셨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또한 미국이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어떻게 더 강화할 수 있을까요?
There have been recent high-level meetings, a meeting between Minister Lee and
최근 미국과 한국 간 고위급 회의들이 있었습니다. 이종섭 국방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이 미한 안보협의회를 열었고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회의도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트럼프 정부가 동맹에 취한 정책들을 보고 신뢰를 조금 잃었습니다. 따라서 공화당 지도부가 동맹과 확장 억제 강화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미국이 전략 자산을 더 자주 지속적으로 이 지역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확장 억제 정책을 논의할 때 한국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미국의 확장 억제에 영향을 주는 위기 소통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치들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론 특보님, 한국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할 부문을 제시하셨는데 핵무기 사용 계획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도 포함됩니까?
Nuclear planning has a specific technical meaning to the United States military.
핵 계획은 미군에서 구체적인 기술적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확장 억제에 영향을 주는 핵 정책에 있어 한국이 지금보다는 더 미국과 대등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나토식 핵 공유를 언급하는 한국인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다르고 나토와의 합의를 동아시아에 적용할 순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이 확장 억제 정책 이반 과정과 위기 소통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디트라니 차석 대표님, 한국 여당 북핵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는 최근 특위 활동 보고서에서 핵 무장 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한 비밀 프로젝트를 기획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미한 협정이나 핵확산 금지 조약 NPT를 위배하지 않는 최적의 핵 무장 경로를 검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런 비밀 프로젝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Well, I think we're doing that. I think we are strengthening that.
우리는 한국과 전략적 억제 관계를 강화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NPT 위반으로 인식되는 것을 추구하거나 핵무기 능력을 추구하는 어떤 비밀 프로그램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전략핵이든 전술핵이든 특정 시설이든 핵무기 능력이 있다면 활성화될 수 있는 것들 말입니다. 우리는 서로 투명해야 합니다. 비밀리에 다른 역량을 추구하는 요소가 동맹관계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신뢰를 잃을 것입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정부는 신뢰가 있습니다. 매우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디트라니 차석 대표님, 한국이 핵무장을 추구하고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면 미국이 한국을 제재할까요?
Well, you know, going back to the 70s, South Korea did pursue nuclear weapons capability.
한국은 1970년대에 핵무기 역량을 추구했고 미국은 한국에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우리는 현재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이 있고 그것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자체 핵무기 역량을 위한 비밀 경로를 추구할 때가 아닙니다. 미국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이론 특보님, 한국이 핵무기 개발에 나서면 미국과 유엔 제재가 가해질까요?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처럼 결국 면죄부를 받을 가능성은 없나요?
First of all, there's a mistaken impression about India and Pakistan.
우선 인도와 파키스탄 사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1998년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실험 이후 미국이 진행한 협상에 내가 참여했습니다. 그 핵실험들은 글렌 수정안이라는 매우 강력한 제재를 자동적으로 작동시켰습니다. 글렌 수정안은 대통령 면제권이 없습니다. 상하원이 모두 지지해야 면제가 가능합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에 대한 제재는 꽤 오래 지속됐습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갖기 위해 NPT를 탈퇴하고 핵실험을 하면 글렌 수정안 발동을 포함한 실질적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또한 한국이 NPT를 탈퇴하면 원자력 공급국 그룹은 한국과 모든 핵협력을 중단할 것입니다. 한국은 전력 상당 부분을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우라늄 등 국내 원자력 역량이 없습니다. 모든 농축연료의 국내 반입이 중단될 것입니다. 한국의 민간 원자력 프로그램이 중단될 것이고 다른 대가도 따를 것입니다.
디트라인 차석 대표님,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일본도 핵개발에 나서겠죠. 그런 움직임이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해 북한 핵개발을 더 적극적으로 억제하도록 만들지는 않을까요?
No, I think that's a very good point. Indeed, that should be the case. And I think it is the case with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렇게 돼야 하고 실제로 중국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추구와 보유를 원치 않습니다. 일본과 다른 나라의 핵무장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중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와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둘째 딸이 또다시 아버지와 함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관련 공식 행사에 등장해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후계 작업을 일찌감치 시작했음을 시사한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김 위원장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해석이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 화성 17형 시험발사 성공에 기여한 성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27일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기념촬영에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존귀하신 자제분과 함께 촬영장에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둘째 딸 김주혜가 지난 18일 화성 17형 발사 현장에 아버지와 함께 처음 공식 등장한 데 이어 또다시 ICBM 관련 행사의 모습을 보인 겁니다. 북한 매체들은 촬영 행사가 진행된 정확한 날짜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대형 행사 이튿날 이를 보도하는 관행상 26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기념 촬영 현장에서 힘과 힘에 의한 대결이 곧 승패를 결정하는 오늘의 세계에서 약자가 아닌 제일 강자가 될 때라야만 나라와 민족의 현재와 미래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은 역사가 보여주는 진리라고 말했습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김 위원장이 김주혜를 내세워 핵무력 강화가 미래 세대를 지켜줄 자신의 업적임을 선전하고 백두열통에 대한 주민들의 충성심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풀이했습니다.
미래 세대의 안전을 담보하는 큰 성과를 이루었다. 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의도와 함께 지금 여러 가지 북한 내부에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도 어려울 텐데 그걸 이제 자애로운 어버이의 마음, 가족 간의 그런 그 따스한 정으로서 헤쳐나간다라는 차원에서 가족을 등장시킴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그런 마음을 좀 보다듬기 위한 의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김주혜의 이딴 등장이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과 그의 딸이 함께 촬영 현장을 누비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여러 장 보도했습니다. 대내 매체인 노동신문의 경우 1면과 2면에 김 위원장과 김주혜가 함께 있는 사진을 15장이나 실었습니다. 김주혜는 첫 등장 때 앞머리를 내리고 흰색 패딩 점퍼를 입어 초등학생다운 복장이었지만 이번엔 고급스런 모피를 덧댄 검은 코트를 착용했고 머리도 모발 손질용 도구인 고데기 등으로 매만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리설주로 착각할 만큼 어른스럽게 치장한 모습이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지난 22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18일 화성 17형 발사 현장에 등장한 소녀가 김 위원장의 딸 김주혜라고 판단한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2009년 결혼한 김 위원장과 리설주는 2010년과 2013년, 2017년 자녀를 출산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 중 10살의 둘째 딸로 판단한 겁니다. 김주혜는 앞서 ICBM 시험 발사 때와는 달리 이번엔 리설주 없이 사진 촬영 내내 김 위원장 옆을 지켰습니다. 군복을 입은 지휘관과 악수하는 장면도 공개됐는데 지휘관은 상체를 약간 숙이며 공손히 손을 내민 반면 김주혜는 꼿꼿한 자세로 두 손으로 지휘관 오른손을 감싸며 마치 리설주의 역할을 대신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특히 지난 19일 김주혜 첫 등장을 보도할 땐 사랑하는 자제분이라고 표현했지만 이번엔 존귀하신 자제분으로 호칭을 높였습니다. 노동신문에선 국방과학원 미사일 부문 관계자들의 충성의 결의 편지를 소개했는데 이 편지는 김 위원장이 발사 당일 현장에 자신께서 제일로 사랑하시는 자제분과 함께 찾아오는 남부러워할 특전을 안겨주었다는 표현을 담았습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존귀하신이라는 표현은 리설주나 김 위원장 여동생 김여정 당 부부장에게도 쓰지 않는 존칭이라며 후계자 내정을 시사하는 정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존귀하신이라는 표현을 김정은의 자제한테 사용을 했다라는 것은 이미 그에게 아주 특별한 그러니까 김정은 다음가는 그런 어떤 존칭을 사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김정은이 세 명의 자제가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김주혜에 대해서 제일로 사랑하는 자제분이라는 표현을 썼다면은 당연히 김주혜가 후계자가 되겠죠.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단정하긴 이르지만 김 위원장이 후계자 작업을 시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계 승계 기간이 짧았고 이 과정에서 안팎의 위기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 김 위원장 자신이 치러야 했던 비용과 경험들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김 위원장은 집권 초 외부 사회의 북한 체제 붕괴설 속에서 고모부 장성택을 포함한 숙청을 단행했고 이복형 김정남 암살 배후설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조한범 박사입니다.
3대 승계에도 북한 내부 반발이 꽤 있었다라는 설이 있거든요. 4대의 경우에는 장기간의 수계 승계 준비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김지회의 이례적인 재등장, 중요 군사시설에서 아버지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는 건 장기적인 후계 승계 작업일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반면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박사는 불과 10살 소녀인 김주혜의 이딴 공식 등장을 후계 작업과 연결 짓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박사는 김 위원장이 아직 젊다는 점, 그리고 여성 최고 지도자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북한 주민들의 사고방식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집권 10년대를 이제 갓 넘긴 상황이고 아직 40대가 되기 전에 후계 구도를 염두에 둬서 작업을 한다는 거는 사실 북한 체제의 특성상 말이 안 되는 거고 딸이 한 20대 정도가 된 거라면 또그 정도 가능성은 열어놓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아이잖아요, 10대. 후계 구조가 내부에서도 논의될 시점은 아니다. 의견이고요.
한편 북한은 화성 17형 개발과 발사에 기여한 군 인사들의 계급을 올려주며 이른바 군심 결집에 나섰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27일 김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국방과학연구부문 지도 간부들과 과학자들에 대한 군사 칭호를 올려준다며 대규모 승진 인사를 단행한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기존의 상장이었던 장창하 국방과학원장과 김정식 당 군수공업부 부부장이 각각 대장으로 승진해 향후 북한 핵무력 개발을 주도할 인물들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 서해상에서 중국 어선이 발견됐습니다. 유엔이 북한과 중국의 어업권 거래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상황에서 북한 해역에 중국 어선이 출현한 배경이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해상에서 포착된 중국 어선은 랴오다 중위 1503미로입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랴오다 중위 1503미로는 한반도 시각 25일 오후 1시경 북한 서해와 대동강이 맞닿은 남포 해상에서 서쪽으로 약 21km 떨어진 지점에 모습을 드러낸 뒤 사라졌습니다. 랴오다 중위 1503미로는 길이 50m, 폭 8m의 중형 선박으로 마린 트래픽은 이 선박의 종류를 어선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마린 트래픽에는 랴오다 중위란 이름에 각각 다른 번호를 붙인 선박 약 300척이 등록돼 있으며 이들은 모두 중국 깃발을 단 어선입니다. 랴오다 중위 1503미로 주변에 위치 신호를 발신하지 않는 다른 중국 어선이 있는지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한반도 인근 해상에 진입한 어선은 자신의 위치 정보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랴오다 중위 1503미로가 어떤 이유로 해상 업무 식별 번호 MMSI를 통한 위치 정보를 노출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선박과 함께 이 해역을 운항했는지 등은 확실치 않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과거 북중 간 어업권 거래 문제를 지적하며 해외 어선의 북한 해역 진입 실태를 주목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례가 대북제재 위반 행위인지 관심이 쏠립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다른 유엔 회원국에 어업권을 판매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어선은 북한으로부터 매년 어업권을 사들여 조업을 하고 있으며 북한은 이를 통해 연간 수억 달러의 외화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지적이 매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올해 3월 발행한 연례 보고서에서 유엔 회원국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4월부터 6월 사이 최소 428척의 어선이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들 선박의 최초 출항지가 중국 산둥성과 랴오닝성으로 나타나 북한과 중국 간 어업권 거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다만 전문가 패널은 지난 한해 북한에서 554척의 제3국 어선이 포착됐다며 이는 예년보다 크게 줄어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2020년 북한 해역에 진입한 어선 수는 2389척이었으며 2019년과 2018년은 각각 1882척과 2611척이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이 지난 1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성공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보 지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화성 17형 ICBM이 미국과 한국의 군사적 대응을 뒤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18일 화성 17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주체조선의 불가항력이 우주 만유에 뻗치고 있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화성 17형은 최고 고도 6,100km, 비행거리 1,000km, 최고 속도 마하 21을 기록했습니다. 이 ICBM을 정상각도로 발사할 경우 사거리가 15,000km에 달합니다. 워싱턴과 뉴욕을 비롯한 미 전역이 북한의 ICBM 사거리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미사일을 태평양으로 발사해 15,000km 실제 비행과 탄도 재진입 실험을 마치면 ICBM 개발이 완료됩니다.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인 반 벤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 미사일이 대기권 재진입에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They have not yet done is fired an ICBM on a
전문가들은 북한의 화성 17형 발사 성공이 동북아의 안보 지형과 군사력 균형을 뒤흔드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선 북한은 1998년 8월 대포동 1호 미사일을 발사한 이래 24년 만에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ICBM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핵탄두가 장착된 북한의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은 미국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도 겨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ICBM은 미 본토를 직접 겨냥하는 만큼 미군과 한국군의 군사적 대응 전략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그동안 미국의 한반도 군사 전략은 유사시 얼마나 신속하게 증원 전력을 투입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북한이 6.25 한국전쟁과 같은 제2의 남침을 하면 일단 한국군이 이를 막고 미 본토의 미군과 일본 주둔 미군이 신속히 전개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 미사일이 미 본토와 주일 미군 그리고 미군의 동아태 전초기지인 괌을 사정권에 넣으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한마디로 미군을 한반도에 보내면 뉴욕이 ICBM 공격을 받는다고 북한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남북한의 군사력 균형도 바뀌게 됐습니다. 현재 한국은 육군, 해군, 공군 등 재래식 전력만 갖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 이미 전술핵 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군사 전문가인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김정은이가 최근에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직접 7군데 전술핵 운용부대를 다니면서 지휘하고 우리 남측에 있는 주요 목표를 타격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을 취했기 때문에 일단 전술핵 무기로 이 대한민국을 타격할 수 있는 준비태세 이런 것들은 저는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한국군은 이미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작전계획을 세워놨습니다. 한국이 갖고 있는 정찰기와 인공위성 같은 정찰자산으로 북한을 감시하고 있다가 발사 동향이 포착되면 이를 선제타격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은폐되어 있는 북한 미사일을 찾아 타격하기도 힘들 뿐더러 핵을 가진 상대방을 선제타격한다는 것은 상당히 비현실적입니다. 미국은 고도화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이미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김정은 정권 종말 전략입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10월 27일 국방부의 핵태세 검토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김정은 정권은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은 11월 3일 미 국방부 청사에서 제54차 미한 안보 협의회를 열고 또다시 대북 경고를 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공동성명은 북한의 비전략 핵을 포함한 어떠한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당시 오스틴 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가진 이종섭 장관입니다.
만약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동맹의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에 의해 김정은 정권은 종말을 맞게 될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밖에 미국과 한국은 핵확장 억제 강화, 전략자산 상시 배치, 미한연합 야외 기동훈련 확대, 미한 작전계획 수정 등에 합의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만나 북한 미사일 정보를 3국이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한일 3국의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가 장차 미국이 지도하는 미사일 방어망에 참여하는 첫 단계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미 태평양 사령관 출신인 해리 해리스 전 주한대사는 김정은은 모든 방향으로 미사일을 쏜다며 한국과 일본이 미사일 방어망에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I think that Japan and South Korea needs to join together in this because Kim Jong-un's missiles point in every direction.
문제는 미국의 새로운 대북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쏜다는 겁니다. 북한은 10월과 11월 중 ICBM 두 발을 포함해 25발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과 러시아, 중국의 대립으로 유엔 안보리가 재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가능성은 한층 커졌습니다. 미국은 지난 21일 북한의 화성 17형 발사를 규탄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를 소집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습니다. 이튿날인 20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내고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회의를 소집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유엔이 미국과 한국의 군사연습은 외면하고 북한의 자위권 행사를 거론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기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여정의 이번 담화는 추가 미사일 발사를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서해위성 발사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몇 년간 움직임이 없던 서해발사장은 지난 3월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 지도를 계기로 공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년은 북한이 설정한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의 3차 년도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북한이 우주로켓 또는 정찰위성 등의 명분으로 서해발사장에서 ICBM을 발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입니다.
그냥 일회적인 만약에 위성발사라면 저렇게까지 서해위성발사장을 리모델링할 필요 없거든요. 저렇게 대대적인 리모델링 한다는 것은 계속 장기적으로 여러 기를 쏘기 위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구조를 다시 갖춘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북한의 화성 17형 ICBM 발사로 한반도에는 새로운 긴장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새로운 대북 전략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폭주를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가혹한 일본의 식민 통치로 신음하던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민족에게 진실을 보도해온 미국의 소리, 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의 한국어 방송.
연합국의 군정 당국은 무조건 항복 이외에 다른 방도는 오직 일본 본도의 전멸뿐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가족이 양양 가득하여 온 세상이 다 저의 것으로 알지만은 얼마 아니해서.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방송되는 VOA 한국어 방송은 일본의 항복과 한반도의 해방 소식은 물론 6.25 한국전쟁으로 모든 방송이 끊어진 때도 전쟁 상황을 전해주는 유일한 소식통이었습니다.
맥하다 장군의 지휘로 한국 해병대와 함께 방금 인천에 상륙했다고 방송할 때만큼 참 신바람난 방송은 내 생전에 전무후무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맥하다 장군이 나오고서는 이런 시기에 그게 위험한 데서 영감이 게이르면서 고맙다고 그래요.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사실만을 전하겠다는 처음의 약속을 지키려 애쓰는 BOA는 한반도가 갈라지고 대립이 계속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세계 소식과 남북한 소식을 8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전해왔습니다.
15일 오전에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각각 7명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남북한 경제회담은
꼭대기에 핵탄두가 실리느냐, 미사일 탄두가 실리느냐, 혹은 위성이 실리느냐에 따라서 이게 ICBM, 그러니까 장거리 미사일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옳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십시오. 탄도로 구축가 되려면 첫째
희망, 희망 주는데 큰덤이 되는 거죠. 막 실망하고 막 그럴 때마다 방송 들으면서 또 다시 또 마음 다시 또 재정리하고요. 또만 좀
BOA 한국어 방송은 1942년 출범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80년 방송을 되돌아보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마련했습니다. 12월 6일과 7일, 8일 저녁 방송 시간에 보내드릴 3부작 역사의 증언대 미국의 소리 80년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서 새벽까지 비, 오후부터 한북 동해안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1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1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3미터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1.5에서 3미터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도, 낮 최고기온은 2도 예상됩니다. 안주는 0도에서 1도, 남포 1도에서 2도, 양덕 1도에서 4도, 신의주 영하 5도에서 영하 2도, 구성 영하 3도에서 0도의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오전에 구름 많겠습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5도, 강계는 영하 4도에서 영하 2도, 희천은 영하 1도에서 영상 3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는 4에서 5도, 옹현 2에서 4도, 개성 5에서 6도, 사리원 1에서 3도, 신계 4에서 5도의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오전 오후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원산은 8도에서 13도, 신포 5에서 13도, 장전 영하 3도에서 영하 1도, 평강 6도에서 7도 예상됩니다. 함경 남북도는 오전 오후 흐리겠습니다. 함흥은 4도에서 13도, 장지는 영하 3도에서 영하 1도, 청진 3도에서 7도, 김책 5도에서 13도의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오전 오후 구름 많겠습니다. 해산은 영하 4도에서 영하 3도, 김형권 영하 3도에서 영상 2도, 삼지연 영하 10도에서 영하 9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오전 오후 흐리고 한때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3미터, 동해 북부 먼바다는 2에서 4미터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 오후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1.5에서 3미터, 먼바다는 2.5에서 4.5미터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박승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의 급속한 군사력 발전이 우주공간에서도 미국의 우위에 갈수록 위험이 되고 있다고 미 우주군 고위 간부가 밝혔습니다. 미 우주군 본부 참모장인 니나 아르마뇨 중장은 오늘 호주 전략정책연구소가 호주 시드니에서 주최한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르마뇨 중장은 중국은 국제질서 재편과 점점 더 많은 경제, 외교, 군사, 기술적 힘의 증가 이 두 가지 목표 모두를 이루려는 의도를 가진 유일한 나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우리를 따라잡고 능가하는 것이 전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르마뇨 중장은 특히 중국이 위성통신과 재사용이 가능한 우주선 분야 등 군사 우주기술 개발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은 또 러시아와 함께 최근 몇 년간 위험한 양의 우주 파편을 만들어낸 무모한 미사일 실험도 실시했다고 아르마뇨 중장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파편군들은 우리의 모든 우주체계를 위협했다면서 이 우주체계들은 모든 국가들의 안보, 경제와 과학적 이익에 필수적인 것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전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당국의 엄격한 방역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자들은 수도 베이징과 상하이의 거리에서부터 수십여 대학 교정에 이르기까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선 집권 뒤 전례 없던 시민 불복종 운동에 나섰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은 상하이의 경우 지난 주말 수백 명이 당국의 코로나 조치에 항의하면서 당국이 도심 주변에 차단용 장애물을 설치했다고 전했습니다. 온라인상에 퍼진 이미지와 영상에는 베이징과 난징 등지의 대학생들이 검열이나 체포를 피하기 위해 하얀 종이를 든 채 집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미 CNBC 방송은 중국인들이 당국의 코로나 제로 정책에 불만을 표출하면서 주말 사이 중국 전역에서 보기 드문 시위가 벌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각종 소셜미디어에 오른 영상 자료들을 언급하면서 지난 사흘간 학생들이 많은 대학에서 시위를 벌였고 베이징과 상하이, 우한, 란저우 등지에서 거리 시위가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자우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시위와 관련한 질문에 당신이 언급한 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과 중국 인민의 협력으로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성공적일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는 지난 26일 하루 39,791건의 신종 코로나 감염 사례가 보고되는 등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매일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 방역 반대 시위를 취재하던 영국 BBC 방송 기자가 현지 공안에 붙잡혀 구타를 당했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27일 성명을 통해 BBC는 상하이 시위를 취재하던 중 체포돼 수갑을 찬 우리 언론인 에드 로렌스에 대한 처우를 극도로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석방되기 전 몇 시간 동안 구금되어 있었다면서 체포되는 동안 그는 경찰에 의해 구타를 당하고 발로 차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일은 그가 공인된 언론인으로서 일하는 동안에 일어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최근 상하이와 베이징 등 주요 도시에서 정부의 엄격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진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한편 자우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BBC의 성명에 대해 우리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BBC의 성명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하이 당국에 따르면 문제의 언론인은 당시 언론인 신분을 밝히지 않았고 외신 기자증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지도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에서는 지난 26일 기준 하루 39,791건의 코로나 1일 확진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일본이 국방비를 5년 안에 2배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은 28일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5년 안에 국방비를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방위비 지출을 실질적으로 늘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울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말을 인용해 책임 있는 국가로서 지출 개혁에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하지만 안정적 지원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마련 역시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2022년도 일본의 방위비는 국내 총생산 GDP의 0.96% 수준입니다. 기존 방위비 기준으로 2027년도 GDP의 2%를 달성하려면 5년 안에 2배 이상 증액해야 합니다. 앞서 지난 22일 일본 전문가들은 방위력 강화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575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